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발 안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돌을 빼고 걸을까? 아, 귀찮다. 좀 더 걸어가서 빼야지. 작은 돌은 신발 안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발에 상처가 났고, 이 사람은 발에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며칠 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신발 속에 들어있는 돌이 바로 죄와 같습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상처를 주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돌멩이는 어떤 것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삶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자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뭐 태어나길 레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었고 평신도들이었는데 이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할 때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로서 우리들은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신들을 거룩하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율법과 함께 그들이 스스로 만든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안 해주신다라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손가락질하곤 했지요. 누가복음 7장 3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아멘.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바리새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밥을 먹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으려는 의도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저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인가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무척 인기가 많았던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나도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얘기해 봤어, 그 사람 참 괜찮더만, 아니면 그 사람 영 아니더만,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면 정성을 다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랍비를 초대하게 되면 발짓을 물을 내주고, 그리고 인사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준다라고 합니다. 이게 랍비를 대하는 기본적인 존중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그런 대접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저 예수라는 사람이 무척 인기가 많던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뭐를 이야기하나 알아나 보자, 그리고 시험할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평생 했죠. 평생 하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신방이, 저는 신방한 거 다 많이들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신방 하나를 꼽자면 한국에서 어떤 아파트에서 신방을 했던 건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거는 그 집에는 그 권사님 혼자 사시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신방을 가는데 이제 대신방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1년에 한 번 꼭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신방을 하러 갔더니 안에서 소리가,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해요. 보니까 아들 둘하고 두 며느리가 있고 그리고 애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분명히 평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자기 아들 둘을 소개하고, 아들들 다 직장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신방 받으려고 하루 휴가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애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애들도 신방 받으려고 학교 하루를 뺐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뭐 대단한 한국의 무척 유명한 목사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30대 초반 전도사였어요. 그냥 교구 전도사였는데, 보잘것없는 전도사에게 뭘 기대하려고 아들 둘은 회사에 휴가 내고 애들도 학교 빼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들은 저를 대접한 게 아니고 저를 만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두 아들과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 이 교훈을 알려준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도 큰 교훈 하나가 생겼는데, 신방 대충하지 마라. 교인들이 얼마나 신방을 갈구하고 있는데 대충 준비해가지고 대충 가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라.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고, 저는 지금도 그 마음으로 목회하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차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지적 호기심으로 예수를 알기를 원했죠.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머리로 알려고 하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 정말 아까워. 이 얘기는 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 아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 여기 웃으신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 저 집사는 집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그래도 나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마음에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내 마음속에 바리새인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머리에 쌓아만 둔다면 바리새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들은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 앞에 나와 죄 용서함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거룩한 척을 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여자 하나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 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동네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여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죠. 계속해서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아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지 않았던 그 일을 바로 이 여인이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발을 씻고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보다 훨씬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 비싼 향유를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아낌없이 붓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아멘.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자기 혼자 속으로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자는 가짜구나. 예언자라면 어떻게 저렇게 유명한 죄인을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저 죄인을 가까이 했으니 저 예수라는 자도 이제 죄인이 되겠구만. 이 얘기를 속으로 속마음으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속마음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왜 예수 앞에 나왔을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와 대조되는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스스로 거룩한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나와 자신의 죄에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며 용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1972년 6월 8일 베트남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실수로 베트남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다가 네이팜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네이팜탄은 정글을 태우기 위해서 만든 기름이 들어있는 폭탄입니다. 동네는 불바다가 되었고 그 당시에 찍혔던 사진 한 장이 있는데 9살짜리 여자아이인 킴푹이라는 여자아이가 놀고 있다가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옷을 던져버리고 옷을 벗어서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불 붙은 채로 울면서 도망을 나온 사진이 당시 종군 기자인 닉 우트라는 분에 의해서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닉은 이 사진을 찍고 나서 킴푹을 바로 구조해서 병원으로 옮겨서 17번의 화상치료를 받고 살려는 놨는데 평생 흉터를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킴푹은 이후에 캐나다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1996년 킴푹이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베트남 참전용사 기념식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만약 그 폭탄을 투하한 조종사를 내가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어떤 중년의 남자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킴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플러머라는 분이었고 킴푹의 마을을 폭격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작전 장교였습니다. 잘못된 폭격이었습니다. 자신은 폭격한 뒤에 저 사진을 신문에서 봤고 그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에 다녀오는 알코올 중독이 되었고 이혼을 했고 사람을 피해서 대인기피증에 걸려 혼자 살고 있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으로 항상 괴로웠습니다. 존은 킴푹에게 용서를 구했고 킴푹은 존을 안아주고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드디어 존은 죄책감에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킴푹은 심각한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스스로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렇게 후에 고백을 합니다. 그 폭탄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했다. 존 플러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존 플러먼은 전쟁 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감리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전쟁 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그들의 미움과 죄책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더욱더 민감해야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욕 먹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욕 먹을 짓을 하면 제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가 저러고 다니네 그런 소리 하시겠죠. 제가 결혼해서 처음 살았던 집이 있었는데요, 그 신학교 앞에 있었던 다세대주택 2층이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일러가 있었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겨울이 되면 얼어 터졌습니다. 이 보일러가 얼어 터지게 되면 집이 그냥 뭐 냉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인 아저씨에게 여러 번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시하시더니만 끝낸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불편하면 당신 돈 내고 당신이 고쳐라고 했습니다. 아니 전셋집을 그러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 정말 양심도 없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집주인에게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아, 저는 그 말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인은 예수를 믿고 아주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아,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을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그 주인의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더욱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존 플러머처럼 죄책감으로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죄책감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집니다. 죄책감을 느끼면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끼면 그건 아 교회 가야지 예수 앞에 나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이 참 잘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죄책감을 혼자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 용서함을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로운 사람 되지 마십시오. 죄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죄책감이 나를 누를 때 예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가 죄 용서함의 복입니다. 쓸데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죄가 클수록 예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아니,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거야? 기적을 베푸는 건 좋지만 왜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태도를 무척이나 싫어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 용서함 때문에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똑같이 죄 용서함의 권세가 있으신 것, 이것을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돈을 헌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값도 없이 죄를 용서하고 다니시면 누가 자기들에게 올까요? 중세 교회도 죄 용서함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고행을 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헌금을 많이 하면 용서를 받는다, 심지어 헌금 많이 하면 죽은 사람도 구원받아, 이렇게들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용했습니다. 죄를 이용해 돈을 벌고 죄를 이용해 순종을 강요했는데, 요즘에도 보면 이상한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 이 죄를 잘 이용합니다. 이 죄를 죄책감을 주고, 그리고 그 죄는 오직 우리 교주님만 용서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순종을 강요하고 돈을 가져오라고 강요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는 값없이 용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와 죄 용서받으면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인데요, 내가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에는 다른 버전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내가 먼저 남의 죄를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용서함 받고 싶으시면 먼저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살면 나만 손해입니다. 스스로 내가 만든 지옥에 내가 들어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끌어들이고 그 미움의 지옥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인 제이슨 휴이라는 수학 선생님, 그리고 골프 코치인 분입니다. 그리고 아내인 로라 휴즈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분은 아내이고, 그리고 역시 같은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생들이 장난을 치겠다고, 그리고 장난을 쳐서 틱톡에 올리겠다라고 해서 선생님 집에 가서 선생님 집 앞에, 그리고 선생님 집에 그 두루마리 화장대 있잖아요, 그걸 다 던져가지고 그거 놀리는 영상을 찍겠다라고 갔습니다. 평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서 이제 비디오를 찍고 있으니까 자기도 막 화나고 놀란 척 하려고 나가서 뛰어나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선생님을 본 학생들은 도망치려고 했고, 그리고 선생님은 급하게 뛰어나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셔서 학생 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너무나 괴로워했던, 당연히 아내가 가장 괴로워했겠죠, 로라 휴즈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은 이 학생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쳤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학생들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혐의를 취하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합니다. 검찰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휴즈와 로라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사고를 낸 학생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로라 선생님의 용서를 받은 학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학생도 사진이 저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는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삶으로써 제 스스로 목숨을 앗아간 휴즈 코치님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의 무모한 장난 때문에 선생님이 돌아가신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로라 선생님은 미움보다는 예수님의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가정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해결받지 못한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용서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용서받은 의인들입니다. 로라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 속에 나아가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아닌 바리새인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죄 용서함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용서받은 의인들이오니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로라 선생님의 용서를 우리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